이 성서가 전하는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서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그 이 풍경은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펼쳐지는 상황, 다시 말해서 그 풍경과 그 주인공들의 그 이미지를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왔고 늘 잘 알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그 광경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일이 일어난 때가 유대인의 유월절과 가까운 때라고 했는데요. 그 유월절이면 언제쯤이냐? 요즘 달력으로 치면 대개 4월 어느 날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은 아니고 아주 평화로운 풀들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그리고 꽃들이 피어나는 4월 어느 날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은 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와 풀들이 어우러져 있는 우리의 그 4월을 연상해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유사한 그런 풍경입니다. 아마 군데군데 들꽃들도 피어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맑고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는 가운데 푸른 풀밭에 앉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풍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그런 풍경입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한가운데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다 주인공이지만, 거기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지만 진짜 주인공 역할을 하는 그 두 사람이 더욱 눈에 띕니다. 바로 예수님과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지닌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할 때 언제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기적의 성격에 주목합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 놀라운 그 기적 이야기의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사에서 불가능한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해결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눔의 기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서는 다소 상황 설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이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공통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무리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해법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태도가 두드러지게 대비된다는 점입니다. 이 대비되는 태도는 빵의 문제, 다시 말해서 경제의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상당히 의도적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반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데도 굉장히 의도적인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의중을 떠보는 것으로 이렇게 상황 설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어떤 의도성을 드러내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대비되는 그 구도에는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그 생각을 보면은 무리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어디 가서 돈으로 먹을 것을 구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돈으로 구해와야 된다. 이것은 돈으로 필요한 것을 교환하는 시장의 법칙을 뜻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무슨 배심으로 그런 느긋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예수님의 해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나눔의 지혜였습니다. 그 해법의 열쇠를 쥔 바로 그 주인공이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가 지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지닌 것을 두고 감사드리고 난 후 그저 나눴을 뿐인데 5천명이 충분히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지닌 사람이 어린아이였을까요?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랬겠죠. 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의미를 제대로 새길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생명 본연의 순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두 주인공 가운데 또 한 분인 예수님은 누굽니까? 요한복음의 표현을 따르면 예수님은 하늘의 빵입니다. 하늘의 삶을 땅 위에서 보여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 삶을 따르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 삶을 따르면 누구나 안전하고 평화롭게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이치를 몸소 구현해 보여주신 그런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인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그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진실을 모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전하는 기적의 사건 현장에서도 사람들은 그 진실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어쩌면 그 어린아이는 인간들 가운데 함께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분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도 그 어린아이도 모두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빵을 누릴 수 있는 해법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그 진실을 망각한 사람들에게 그 진실을 일깨워주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 어린아이는 이미 사람들 가운데 하늘나라가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하늘나라를 그 하늘의 생명의 빵을 다시 일깨워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린이를 가로막는 어른의 세계는 그 순수의 세계를 잃어버린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아이는 그 세계를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진실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굉장히 의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사건을 전하는 요한복음의 전후 문맥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집요한 의도성을 띈 줄거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어린아이가 안 진실을 사람들은 끝까지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한계해 볼까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기억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이 말씀이 덧붙여져 있다는 거? 기억 속에 잘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은 흥미롭게도 그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 경제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통치자의 기본에 해당합니다. 백성을 먹여 살리기만 한다면, 경제를 살리기만 한다면 다른 불의나 폭력은 다 무마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언제나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경제 살리기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했을 때 언제나 그것을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기를 즐겨합니다. 백성들은 그 성공을 그 통치자의 덕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광합니다. 무리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바로 그 무리들이 당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낌새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맙니다. 바로 여기에 하늘을 사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나 어떤 지위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구받을 때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늘나라를 사람들이 깨닫고 그 하늘나라를 살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 진실을 모르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더 흥미로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늘의 양식, 하늘의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기어코 그 진실을 말씀으로 설파하십니다. 이렇게 다 보여줘도 모르니까 말씀으로 설파를 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6장 57절에서 58절에서 말씀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네, 이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과 같이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내놓은 것과 같이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생명이 함께 생명을 구가할 수 있는 순수의 삶, 하늘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생명의 질서를 인간의 삶 안에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진실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떠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 떠나고 12명만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제자들도 떠나고 12명만 남았다. 당장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을 때 열광했던 5천명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단지 12명만 남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명백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 남았습니다. 사실 바로 그 5병 이어의 기적과 거기에 이어지는 생명의 빵을 설파하신 말씀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5병 이어의 기적은 단지 배고픔을 해결해 준 사건이 아니라 생명의 빵, 다시 말해서 이미 인간들 가운데 있는 하늘의 삶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당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그 의미상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누군가가 베풀어준 것을 받아 먹는 데는 익숙하지만 이미 자기 안에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저는 두 주간 휴가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간이죠. 휴가가 시작된, 뭐 그 휴가라고 하기 어렵습니다만 첫 주간 사흘간은 오사카에서 열린 제12회 한일 NCC URM 어번 루럴 미션 협의회, 그러니까 직역하면 도시 농어촌 선교 협의회인데 또 보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사회선교협의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한국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 자격으로, 그 말하자면 우리 측 대표로서 참석을 했고, 또 남은 기간 중 주일은 우리 교우들도 방문한 적이 있죠. 저기 미야지의 탄고 미야지 교회에 가서 설교한 후에 다시 오후에 교토에 돌아와서 교토 교구의 대전노예 교류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그 밖의 시간은 골방에서 꼼짝 않고 처박혀서 박형규 목사님의 신학사상을 정리하는 논문에 몰두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한일 관계를 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우리 교단의 선언서도 써야 했고, 아, 신방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아주 씩씩하게 그 살고 있는 우리 그 정현이도 보고 왔습니다. 그 교회 야나이 목사님도 만났더니 아, 정현이가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그 안쓰러워 죽겠다고. 근데 정말로 그렇게 그 꼼짝없이 공부하느라고 근데 너무 씩씩하게 지내고 있는 거 잘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만 이 한일 관계가 격화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일본을 방문하고 또 일본 사람들을 만나고 왔으니만큼 여러 가지 생각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아까 얘기하시기를 야이었네요. 그래서 아베가 미워서 일본 맛도 덩달아 일본 음식 맛도 덩달아 맛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음식 타박하지 않는데 이 아베가 미운 마음 때문에 좀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그 어쨌든 생각이 많아졌는데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URM 협의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기 전에도 잠깐 그 의미를 얘기했습니다만 1978년부터 이어져온 그 정신을 잇는 중요한 모임입니다. 뭐 정부 간 국가 간의 갈등이 어떻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교회 간의 협력을 해온 굉장히 중요한 통로고 특히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전개할 때 헌신적으로 지원했던 여러 일본 그리스도인들 그룹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룹 가운데 한 그룹입니다. 저는 그렇게 78년부터 이어져온 그 정신을 잇는 중요한 의의가 있고 그런 성과를 가진 회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특별히 또 위원장으로 참석을 해서 더더욱 그랬겠습니다만 이 회의를 마치고 아쉬움과 착잡함이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성소수자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측 참가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란 때문에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후에도 착잡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교단에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말씀은요, 우리 교회 말씀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 공공연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권과 성인지 교육을 반드시 거쳐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아주 절실한 기회였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소수자인 당사자를 앞에 두고 그 의견을 내면서 하는 말들이 얼마나 참담한 말인지도 모르는 그 무감각에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좀 창피를 주게끔 강경하게 얘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너무 점잖은 일본 참가자들의 태도도 아쉬웠습니다. 한국인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구나. 듣고만 있는 일본인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냥 좀 세게 얘기를 해서 일본인 측에서 당신들이 소수자를 모셔왔으면 거기에 상응해서 좀 입장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서 또 섭섭했습니다. 물론 이 협의의 의의와 성과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른 이야기거리도 또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에 한정된 문제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에 앞서서 그 논란이 벌어지기에 앞서서 제가 그때는 발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 문제를 발제했을 때 그에 대한 한국 측, 역시 그에 대한 한국 측 참가자의 어깃장 놓는 질문 때문에 저는 또 분노했습니다. 먼저 분노했습니다. 바로 성소수자 의제에서 가장 심각한 발언을 내어놓은 당사자, 그것도 다른 교단도 아니고 우리 교단 총회 본부에서 행정을 책임맡고 있는 분이 저를 아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 문제에 대한 해법에서 무조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실물경제를 잘 안다는 듯이 실물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물음을 던져왔습니다. 제가 그 물음을 들으면서 제기한 물음의 취지에 따른 답변을 내가 못할 바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한일 URM에서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또 다른 참가자들이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지루하게 여길 것 같아서 제가 그 물음 자체를 맞받아치기보다는 그 저의를 맞받아치는 제가 평소에 잘 안 쓰는 어법까지 써가면서 그 문제가 바로 저의 박사 논문의 주제요, 저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제가 못할 바 없으나 그 얘기에 대해서 못할 바 없으면 저는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맞받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경제 법칙은 자연 법칙이 아니다. 제가 평소에 늘 얘기하는 얘기죠. 경제 운영에서 인간 삶을 위한 가치가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 문제를 인권 문제하고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대 경제학의 큰 심각한 문제다. 나는 신앙의 입장에서 어떤 경제가 인간 삶에 바람직한 것인가 그것을 문제시한다 하는 그런 답변으로 그 물음을 일축해버렸습니다. 더 뭐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진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본문 말씀 그 취지에 따른 저는 답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로 착잡한 마음으로 보내다가 8월 2일 귀국했습니다. 기어코 일본의 아베 정권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경제 전쟁 그 선전포고를 한 날입니다. 그 소식을 접한 후 짐 싸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태죠. 우리 선재원 교님 내일 모레 이 문제를 두고 토론의 자리에 나가신다는 것도 그 일본에 있는 동안 접했습니다. 곧바로 기민하게 조직해서 대응하는 그런 토론회가 열린다는 거 알았습니다. 뭐 긴 얘기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건 한일전이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베와 일본의 그 집권 세력 때 한일 양국의 건전한 시민사회 간의 대결 이런 구도 속에서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편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세계인들을 설득해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그런 그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전쟁을 걸어왔으니만큼 그에 대한 현실적 대응 또한 당장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러니만큼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본에 대한 경제 의존성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어떤 경향처럼 단지 대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차제에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에게 힘을 몰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 소위 소재산업이라는 게 다 중소기업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향.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나아가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 초과근무 허용하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그 권익을 보호받는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주고 그럼으로써 경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제에 우리 경제를 그렇게 바꾸는 것까지 이 구도에 포함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전히 가치의 문제, 그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그 길은 단지 일본을 이기는 것은 단지 경제전쟁 그 자체에서 패배하지 않는 것만은 아닙니다. 경제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하는 사회 문화적 포용성의 차원에서 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방향, 바로 그 방향에서 진정한 그 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3.1운동이 항일 자주독립운동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 평화를 표방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탄생 계기가 되었던 것과 같은 바로 그 길을 따라야 우리가 진정으로 그 길을 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 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주주의 역량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바로 그 자긍심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진실. 단지 빵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는 진실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있는 생명의 빵을 함께 나누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있는 하늘나라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생명의 기운, 서로 그 기운을 나누는 삶을 몸소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베푸신 그 하늘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